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 370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로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책 길이도 짧죠. 전체 5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거의 끝에 자리에서 사람들이 유심히 들여다볼 기회를 좀 갖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읽기 시작하니까 신약 27권 중에 20번째 해당하는 야고보서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경 공부 우선순위에서도 이제 야고보서 같은 책은 좀 뒤로 밀리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담겨있는 복음서라든가 또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 같은 책을 공부하기에도 바빠서 좀처럼 성경 공부로 만나기도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잘 잡히지 않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관심과는 좀 다르게 야고보서의 중요성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괜히 66권이나 되는 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 어느 책이든지 그 책이 빠지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도 이 책에서만 듣게 되는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편지인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의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도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이제 여겨져 왔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 몇 군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안에 큰 회의가 있게 되죠. 자, 이방인이었는데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 되었다면 유대인 교인들처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격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이 회의에서 결론을 이끌어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자, 회의를 이끌며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하고 또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당시 교회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중요한 용건을 놓고 자기 문제를 상의하게 되는데 상의를 하려고 찾았던 사람도 야고보였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모두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마다 그를 그와 함께 이제 상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나보신 사람 세 명이 거론이 되죠. 그 세 명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바울 자신 그리고 또 한 명이 야고보였습니다. 자, 야고보를 예수님이 만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정황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 야고보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자체만 놓고 보면 신약 27권 중에 한 권에 불과한 것 같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겨우 5장밖에 안 되는 책이긴 하지만 야고보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대화할 때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입을 열 때면 우리는 긴장하기도 합니다. 자, 적은 말만 남긴 사람들의 말,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더욱 유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열면 바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 전체를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점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명령문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만 보아도 그런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런 식이죠. 2절에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5절에도 하나님께 구하라. 6절에는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7절에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야고보서에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이런 투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전체가 이런 식입니다. 자, 누가 일일이 세어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야고보서가 전체 10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명령문이 59개였다고 셌죠.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셈입니다. 저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세봤는데 제가 찾은 것은 그 뭐 하라 말라는 명령문이 대략 55개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절마다 명령이 하나씩 나오는 셈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투의 말을 별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투야말로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꼰대들이 한다고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강요하는 것. 자, 그래서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이런 말투를 만나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불편하죠. 자, 성경을 읽으면 또 교회에 나오면 자꾸 뭘 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성경도 안 펼쳐보고 싶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야말로 정말 이런 말투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이 명령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명령이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은 별칭이 율법이죠. 자, 가뜩이나 평소 듣는 잔소리도 싫은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가? 자,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지 예를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1면입니다. 구약성경 311면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자, 펼쳐두고 그 이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두 번째 그 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 두 번째 명령하셨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모세는 이제 곧 죽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몇 달 전에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소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자, 신명기 거의 전체가 그때 가르쳤던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30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였죠. 자,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성껏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왔는데, 자, 그것을 다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자, 3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이 백성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곧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해서 그들은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에 이릅니다. 자, 결국 온갖 율법을 다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에 앞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어길 것이라고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대체 죽음을 앞두고 나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이 솟아오를 만한 말씀이죠. 그의 수고는 헛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이라면 가르쳐야 소용없는 일이니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세는 어디 경치 좋은 곳이라도 가서 지난 생애를 돌아보며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그렇게 차분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더 그에게 값진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그에게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또 율법 지키는 일을 강조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점을 볼 때 성경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율법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처음부터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율법 준수에 관한 한 요점을 말하자면 이들은 율법을 못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을 받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모세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죽음을 앞두고도 집중 강의를 했는데도 이들은 이상스럽게도 그 율법을 못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이런 결론, 어차피 이들은 못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 하면, 자,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 말 한마디면 그 잔소리를 다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잡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이라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저한테 말씀하셔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못 지켜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잔소리하는 사람의 말문을 바로 막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전 못 지켜요. 자, 어차피 난 지킬 수 없는데 나보고 대체 어쩌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답을 하면 이제 잔소리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뭐 이를테면 배째라고 하는 말인데 과연 이런 우리의 반응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배워왔을 것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였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못 지킨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를 못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 스스로도 잘 알듯이 우리는 사랑하기를 잘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 말도 난 어차피 사랑 못해 이렇게 말하면 좋은 일일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득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호감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고 뭔가 가까이 가고 싶고 해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보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죠. 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때? 자, 사람은 솔직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내 본색을 드러내면 어떨까요?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율법을 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맥락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자, 사람은 원래 사랑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주 정직히 드러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호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난 당신에게 호감이 있지만 저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당신도 그럴 텐데. 나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쩌자는 것일까요? 자, 이 사람은 왜 지금 다가갔을까요?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도 호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을 꺼냈던 것이죠. 자, 용기를 내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의 말로는 이런 말 말고 다른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자, 그가 사실 상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겠죠. 당신이 참 좋습니다. 전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며 다가가는 사람에게도 내놓을 게 없는 것이죠.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앞에 두고 나는 율법 같은 거 못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내 배라도 째듯이 말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그려내는 정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 자기 말에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율법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참 무능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그런 너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초대하려고 한다. 이제 너는 너 같은 자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율법이 다가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할 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자,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바라는 삶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대하며 좀처럼 율법이 말한 것처럼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는 나 같은 건 원래 그래 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까 하는 점에 가슴 아파 땅을 치고 속상해하는 것이 더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멋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너는 사랑 같은 거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면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진지해질 때면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죠. 율법이야말로 우리에게 살 이유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그 명령을 만나게 되면 율법의 명령을 만나게 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 같은 건 매기기에 앞서서 율법은 우리에게 열린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에게 대체 어떤 삶이 새롭게 열렸는지 그들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경에서 명령을 만나면 나한테도 이런 일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어울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먼저 기억해 두고 이제 야고보서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 보죠. 신약성경 371면에 있었습니다. 자, 방금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명령은 명령 자체로 자체를 떠올리기 전에 그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 전제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장 2절을 다시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현실이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험이란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자,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방금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현실은 복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시도할 수 없었던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그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우리에게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새로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 앞이기에 가능한 좋은 현실이죠. 그런데 그 좋은 현실은 우리의 기대나 예측에 바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아야 그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야고보서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야고보서가 처음 꺼내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너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첫 구절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어려움을 피하는 방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다면 아직 말의 첫마디만 들어보신 셈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만 붙들고 산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에 들어와 있는지는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독교가 열어놓은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편지의 수신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두 지파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저 혈통의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르러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죠. 자, 교회가 왜 흩어졌는가? 자, 그 사연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면. 자, 8장 2절.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그날은 앞에 사도행전 7장까지의 이야기를 받아서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좀 앞으로 넘겨봐야 알겠습니다. 자, 6장 1절로 가보면 거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특별한 사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을 눈으로 훑어내리면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교회에 교인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만으로는 이 교인들을 다 돌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교회에서는 때마다 구호 음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후에 이 일을 좀 더 세심히 챙기기 위해서 일곱 명의 사람을 뽑아 책임을 맡기죠. 자, 이들이 구제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큰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의 적대자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가죠. 자, 공회는 우리로 치면 국회 더하기 대법원 같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자치체로 70명의 대의원들이 있었죠. 자, 거기서 재판을 받고 또 벌을 결정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곳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잡혀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시무룩하고 또는 두려움에 빠졌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얼굴을 가진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가 고위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7장 전체의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며 말을 하는데 7장 54절로 넘어가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찔리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더 어울릴 텐데 이상스럽게도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죠. 자, 이어지는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죠. 자, 그런데 일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자, 사람들은 귀를 막아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끌어내 돌을 던져 죽여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사람인 스데반,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저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출중한 사람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능력도 남달랐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신자가 겪는 어려움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8장 2절에 이제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죠. 자, 교회에 대한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 교회를 지킬 필수 인원 열두 사도 말고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모두 사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열두 사도들도 아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신을 해야 할 만큼 아주 위급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자, 교회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일을 겪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을 기억하고 야고보서로 돌아와 보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띄우는 흩어져 있는 교회는 그저 흩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사방에 흩뿌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장 2절에서 본 여러 가지 시험의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 사도는 괴롭힘을 당해 집에서 내쫓긴 자들에게 글을 쓰는 중이죠.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쫓겨난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몹시 속상했을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미움을 받아 평생 사랑하며 살던 곳에서 쫓겨나 급히 어딘가로 피신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낯선 곳에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같은 보다 깊은 이야기들, 이 명령에 담긴 뜻은 좀 더 앞으로 차차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현실 자체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현실은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점입니다. 자,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은 다가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이 안 풀릴 때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꼽아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원인만 분석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죠. 자,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은 내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일만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도 아니죠.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원인을 따져 반성하거나 또 누군가 내 인생을 이꼴로 만든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커다란 지혜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피해가지 않기로 하는 것,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깊이 있다고 하는 많은 책들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이야기하죠. 자,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의 명령, 그의 권면을 우리는 더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그저 괴로움으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심지어 여기서 이런 현실에서 기쁨을 거론하고 있죠. 자, 기독교는 살면서 아무 일도 없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살면서 어려움도 없고 그저 평온하기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날 것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단단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운 그런 소식에 두려운 생각에 마음이 죄어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나아갑니다. 자, 그런 어려운 일들에 아주 긍정적인 뜻이 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조용한 삶이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인생의 갈림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갈리는 갈림길 앞에 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껏 배워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바라는 삶은 더는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은퇴를 꿈꿉니다. 자, 어서 그날이 오길 바라죠. 자, 은퇴란 어떤 날일까요? 달려들어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날입니다. 자, 우린 모두가 다 쉬고 싶어 하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단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정서죠. 자,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빨리 언제 이 일을 그만둘까,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이 하찮은 월급 받으려고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있구나. 자, 모두가 그런 자신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해갈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맞서는 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 야고보서를 읽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삶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욱 그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마음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무서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어떤 국면에서든 거기에서 의욕을 갖지 않고 얼마든지 마음껏 뛰어들어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 이 시간 다시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저희를 데려가 놓으신 삶, 주께서 저희 앞에 새롭게 펼쳐놓으신 삶을 바라봅니다. 저희 눈에는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생기는 현실 같은데 주께서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